주요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세계 인권의 날을 하루 앞둔 어제 성명에서 1948년 12월 11일 유엔 총회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확인한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그들이 무엇을 믿고 사랑하든 또 어디에서 살든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모두라는 건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내재된 존엄성과 모든 사람이 지닌 권리가 세계의 정의와 평화의 기반이란 점을 인식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은 이러한 보편적 인권을 옹호해야 할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동맹과 함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용감하게 자신의 나라와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인권을 유린하는 건 러시아 정부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세계가 잔혹행위와 인종차별, 불의,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탄압에 직면함에 따라 우리는 학대 문제를 부각하고 책임을 지우기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과 환경운동가, 시민사회 구성원 등을 포함한 용감한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초한 우리의 비전을 옹호한다며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한 각국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크로아티아와 아르헨티나가 2022 카타르 월드컵 4강에 진출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어제 카타르 알 나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경기장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8강전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4대 2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강력한 우승 후보인 브라질과 맞붙은 크로아티아는 0대 0으로 전후반을 마친 뒤 연장 전반 1점을 내주고 연장 후반에 만회골을 터뜨리며 승부차기에 돌입했습니다. 이어 브라질의 첫 번째 키커와 네 번째 키커가 실축하면서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같은 날 카타르 루사일 경기장에서 8강전 경기에 나선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도 연장전까지 2대 2를 기록하며 승자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이후 승부차기에서 아르헨티나가 4대 3으로 이기면서 4강에 올랐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는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맹활약했습니다. 크로아티아와 아르헨티나는 오는 13일 경기를 통해 최종 결승에 오를 팀을 결정합니다. 오늘은 모로코와 포르투갈, 그리고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4강 진출을 놓고 경기를 펼칩니다. 이두 경기의 승자는 오는 14일 결승행 티켓을 놓고 격돌할 예정입니다. 올해 취재 현장에서 사망한 언론인 수가 전년도에 비해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은 어제 국제기자연맹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순직한 언론인이 67명으로 작년에 47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많은 언론인이 사망한 곳은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선 9명의 현지인 언론인을 비롯해 12명이 숨졌습니다. 이어 멕시코와 아이티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투옥 중인 언론인은 올해 3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365명보다 많은 것입니다. 현재 투옥된 언론인이 가장 많은 곳은 홍콩을 포함한 중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미얀마와 튀르키예에도 다수의 언론인이 투옥 중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2억 7,50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새로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을 승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무인 비행체 위협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대응 역량과 방공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안에는 고속 기동 포병 시스템용 로켓 155mm, 탄약 군용 차량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이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건 이번이 27번째입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지원안에 포함된 무기가 현재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을 위해 약 193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황해도와 평안도에 구름이 많아지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함경남도 남부 일부 지역에는 새벽부터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삼자였습니다.
영화가 시작하면서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어떤 이는 크고 분명하게 자신의 내부의 소리를 듣고 들리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미치거나 전설이 되죠.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4년에 미국에서 개봉한 에드워드 즈윅 감독의 영화 가을의 전설입니다. 영화 제목 가을의 전설은 가을에 태어난 둘째 아들 트리스탄에게서 비롯된 겁니다. 트리스탄은 강한 기질과 반항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포함해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는데요. 금주법을 다룬 여러 편의 영화 중 가장 낭만적이면서도 강한 인상을 남긴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브래드 피트, 앤서니 홉킨스, 에이던 퀸, 줄리아 오먼드, 헨리 토머스가 출연한 영화 가을의 전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 정부의 인디언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던 윌리엄 러들로 대령은 퇴역 후 몬태나에 정착해 외딴 곳에 목장을 짓고 새 아들과 살아갑니다. 장남 알프레드와 둘째 아들 트리스탄 그리고 막내 세미얼은 제각각 개성이 강한 청년들로 자라나는데요. 특히 늦가을에 태어난 트리스탄은 다른 두 형제보다 유독 반항적이고 거칠지만 누구보다 동생을 아끼는 마음이 강하고 사내다워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하지만 춥고 외로운 목장 생활에 지친 이들의 어머니 이사벨은 도시로 떠나갑니다. 어느 날 도시로 유학 갔던 막내 세미얼이 약혼녀 수잔나를 데리고 나타나죠. 사랑스러운 수잔나를 보는 순간 다른 형제들의 마음이 모두 흔들리지만 감성보단 이성이 앞서는 이들 형제는 막내 동생의 행복을 빌어주며 수잔나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순간도 잠시 세미얼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겠다고 나서자 다른 두 형제도 막내를 따라 나서는데요. 결국 전쟁터에서 막내 동생이 전사하고 이를 눈앞에서 목격한 트리스탄은 동생을 구해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빠져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맙니다. 전쟁이 끝나고 먼저 귀국한 알프레드는 수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수잔나는 알프레드의 자상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지만 얼마 뒤에 트리스탄이 나타나 수잔나의 마음을 빼앗아버리죠. 사랑하는 여인을 친동생에게 빼앗긴 알프레드는 도시로 떠나 사업가로 성공해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될 정도로 성공합니다. 트리스탄은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집을 떠나 방랑하는데요. 수잔나는 트리스탄이 돌아오는 날까지 기다리겠다고 맹세하지만 트리스탄은 이별을 고하는 편지를 보내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가을의 전설 중에서 제임스 호너의 The Lord Lose였습니다. 영화 가을의 전설은 1979년 짐 해리슨이 발표한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미국 몬태나주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감미로운 음악을 바탕으로 장면 하나하나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훌륭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하지만 실제 영화 촬영은 캐나다 앨버타주 로키 산맥에서 했다고 합니다. 가을의 전설의 감독 에드워드 즈윅은 1952년 미국 출생으로 하버드대학에서 문학과 역사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1970년대 후반 인기를 끌었던 텔레비전 시리즈 가족의 작가 겸 편집자, 제작자, 연출자로 다재다능한 능력을 보여줘서 성공적으로 데뷔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30대 이야기, 소위 나의 인생이란 것으로 이어진 그의 텔레비전 영상물은 1980년대와 1990년대 보통 사람들의 문제에 밀도 있게 접근해 미국 텔레비전계 최고의 상인 에미상을 비롯해 많은 상을 받았고요. 다시 영화감독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영웅주의와 희생,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인본주의 작품들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특히 에드워드 주익 감독에게서 빠뜨릴 수 없는 건 그의 두 번째 영화, 글로리죠. 남북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로 한국에는 영광의 깃발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익 감독은 이후 계속해서 여자의 선택, 가을의 전설, Courage Under Fire, 비상계엄, 라스트 사무라이 등 수많은 작품을 연출해내면서 더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가을의 전설 중에서 Off to War, 전쟁터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가을의 전설은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배우들이 멋지게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미남 배우 브래드 피트의 다양한 매력이 빛을 발하는 영화로 수많은 여성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다고 하죠. 앤서니 홉킨스와 함께 할리우드의 에이다 퀸, 줄리아 오몬드 등이 출연해서 웅장한 몬태나의 가을 풍경과 미국인들에게는 서부 개척기의 향수를 그리고 일반 관객들에게는 가을의 서정적인 풍경으로 가슴 설레게 한 명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남부 오클라호마주 출신의 브래드 피트는 1987년 영화 무인지대로 데뷔했고요. 1991년 영화 델마와 루이스를 계기로 꽃미남 미모로 할리우드 관계자들의 눈에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주리 대학에서 언론학을 공부하다가 배우가 되기 위해 대학을 중퇴하고 할리우드로 건너가 연기를 공부했고요. 그 후 1992년 흐르는 강물처럼 1994년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가을의 전설, 세븐 같은 영화에서 존재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서 주연을 맡으면서 연기 폭도 넓혀갔다고 하죠. 2011년 영화 머니볼에서 전미 비평가협회상과 뉴욕 비평가협회상에서 남우 주연상을 받았고요. 올해 초 영화계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로 남우 조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영화 가을의 전설에서 아버지 러들로 대령 역의 앤서니 홉킨스는 1937년생으로 영국 왕립 연기 아카데미 출신입니다. 1992년 양들의 침묵으로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받았고요. 1993년에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습니다. 이어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역작인 엘리펀트맨을 비롯해 노트르담의 꼽추 광란의 시간, 프랜시스 코폴라 감독의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 리처드 아텐보로 감독의 채플린 등에 잇따라 출연해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는데요. 2008년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평생 공로상을 받았고요. 2003년 할리우드 명성의 거리에 입성하기도 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가을의 전설 중에서 To the Boys, 소년들에게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가을의 전설 함께하고 있는데요. 영화의 시대 배경은 제1차 세계대전 전부터 미국의 금주법 시대를 거쳐 1930년대까지를 아우릅니다. 영화 가을의 전설은 한 가족의 상황을 통해 금주법이 가져온 부작용의 단면을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경쟁 조직의 밀주 보관 창고를 가득 채운 위스키통에서 술이 쏟아지는 가운데 트리스탄이 격투를 벌이는 장면은 금주법이 시행된 당시의 시대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핵심 장면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금주법은 어떤 제도였을까요? 미국 역사가 청교도 사상으로 무장한 개척자들에 의해 시작됐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이런 영향 탓인지 미국의 금주운동은 그 역사가 결코 짧지 않아서 이 영화 전반부의 시대 배경이 되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주류의 제조 판매를 금지한 주가 10여 곳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게 1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미국이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시의 식량 절약, 작업 능률 향상, 맥주로 상징되는 독일에 대한 반감이 어우러졌고요. 여기에 당시 가난한 이민자들의 음주로 인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전국적인 규모의 금주운동의 필요성이 추진력을 얻게 됐죠. 그 결과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한 미국 수정헌법 제18조에 의해 마침내 1920년 1월 금주법이 정식으로 발효됐습니다. 그러나 금주법의 실제 시행 과정은 부패와 범법으로 얼룩졌습니다. 굳이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지 않더라도 캠페인으로 추진돼야 할 사안이 국가에 의해 법의 이름으로 강요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했는데요. 술을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수요에 부응해 밀주가 등장했고요. 이에 얽힌 각종 폐해는 그 후 수많은 범죄 영화의 소재를 제공했죠. 당연히 밀주 제조 및 밀매와 관련한 막대한 이익을 둘러싸고 벌어진 깽들의 주도권 싸움은 곳곳에서 참극을 낳았습니다. 밀주와 함께 금주법을 비웃듯 무허가 술집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번창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됐습니다. 덩달아 정치, 사회 전반에 혼란스러운 날들이 계속되는데요. 역설적인 사실은 금주법을 통해 강제로 술을 못 마시게 하니까 이전에 술을 마시지 않던 사람들조차도 호기심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해 금주법이 시행된 동안 음주율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해 경기가 극심하게 침체되면서 금주법은 사실상 그 효력을 잃고 말았죠. 1933년 미국의 금주법은 온갖 부작용만 낳은 채 수정헌법 21조에 의해 폐지됐습니다.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Alfred Moves to Helena. 알프레드 헬레나로 떠나다. 영화 가을의 전설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가을의 전설 함께하고 있는데요. 촬영감독 존 톨은 대자연의 풍광을 그림같이 영상에 담아내면서 이 영화로 1995년 아카데미 촬영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 가을의 전설은 3천만 달러를 들여서 1억 6천만 달러를 버는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평론가들로부터 작품성 또한 인정받았죠. 영화 가을의 전설은 제임스 호너의 테마곡으로도 유명합니다. 제임스 호너는 영화 가을의 전설에서 아일랜드 민속악기들의 음색에 관현악단이 얹힌 독특한 음색을 사용했습니다. 백파이프 같은 아일랜드 악기들이 고전적인 관현악단에 어우러져 특유의 색깔을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서정적인 느낌까지 주면서 영화의 장면과 잘 조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죠.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가을의 전설 중에서 The Changing Seasons, 계절의 변화, Wild Horses, 야생마들, Tristan's Return, 트리스탄의 귀환,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가을의 전설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말이 필요 없다. 최고의 명화다. 브래드 피트야말로 전설이다. 영화가 너무 아름답다. 웅장한 자연 배경, 음악, 그리고 무엇보다 처절하게 아름다운 배우들의 명연기. 가슴이 아프다. 영화의 영상미와 음악은 잊지 못할 것 같다. 정말 최고로 뽑히는 영화다. 모든 인물의 심정이 이해가 가고 그래서 더 슬프고 애잔하지만 아름답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가을의 전설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영화 가을의 전설은 엄청나게 웅장한 서부 영화의 대서사시다. 멋지다라고 호평했고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영화 가을의 전설은 거친 서부 개척 시대의 아메리칸 원주민, 그 시대의 여성에 대한 대우, 정착민에 대한 많은 정형화된 생각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온 영화다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가을의 전설 중에서 제임스 호너의 The Wedding, 결혼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가을의 전설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삼형제 중 둘째 트리스탄이 수잔나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써 있죠. 다른 사람과 결혼하시오. 역시 트리스탄이 남긴 말입니다. 뜨거운 심장을 손에 쥘 때 그 영혼은 자유가 된다.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수잔나는 트리스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장남 알프레드와 이미 결혼을 했죠. 수잔나는 그토록 오래 기다리기는 너무 힘들었다고 트리스탄에게 말하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죠.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삼형제와 함께 수잔나가 말을 타고 아름다운 초원을 달리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Revenge, 복수, 영화 가을의 전설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슬프고 아름다운 가족 간의 사랑 영화 가을의 전설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가을의 전설 중에서 엘프레드, 트리스탄, 더 콜널, 더 레전드, 알프레드, 트리스탄, 대령, 전설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Hello,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매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 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이번 달에 만나보실 여성은 전 세계 패션 산업을 주도하는 프랑스와 미국, 이탈리아, 영국 4대 패션 강국 중 하나인 영국의 영국 패션협회 BFC가 선정한 2022 주목할 만한 New Wave and Creative 50인 목록에 이름을 올린 미주 한인 여성 최혜린 씨입니다. 영국 패션협회 BFC에 따르면 이 협회는 매년 12월 패션 어워즈 시상식을 열어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영감을 주는 젊고 창의적인 인재를 선정합니다. 디지털 예술가, K 캐스팅 에이전트, 사진작가, 헤어와 메이크업 아티스트, 세트 디자이너와 스타일리스트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선고자를 뽑고 있는데요. 이 목록에 패션 스타일리스트 최혜린 씨가 이름을 올린 것이죠. 패션 스타일리스트란 패션 상품의 제조보다는 판매 촉진과 유통이 더 중요한 요즘 더 각광받고 있어서 패션 분야를 비롯해 방송, 잡지, 광고, 영화, 연극, 행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캐릭터를 기획하고 또 의상뿐 아니라 머리와 화장, 액세서리, 소품까지 다양하고 전체적인 스타일을 창조하는 직업입니다. 패션 전반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겸비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과 문화 또 시대 정신을 종합해서 창의적인 패션 스타일링을 기획하고 제시하는 패션 전문가를 패션 스타일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올해 나이 30세인 최혜린 씨는 미국에서 나고 자란 한인 2세인데요. 패션 업계를 이끌어갈 리더로 주목받을 수 있었던 과정 그리고 그의 작품 활동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혜린 씨.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Hello. Oh gosh. Okay. Hi.
안녕하세요. 어머나 세상에 떨리네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혜린이라고 합니다. 뉴욕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패션 스타일리스트예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요, 이 영국 패션협회의 2022 주목할 만한 뉴 웨이브 크리에이티브 50인으로 선정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일단 선정되신 소감 한 말씀 좀 해주세요.
Shocked. Surprised.
정말 놀랐죠. 수상 소식을 담은 이메일을 두세 번인가 읽었어요. 그리고 이거 농담이지? 농담이야. 이렇게 말했죠.
아, 네. 그런데 최린 씨는 이 패션 스타일리스트 중에서도 패션 상업 광고 쪽에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이 분야에서 일하게 되셨는지. 어릴 때부터 이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싶으셨나요?
I was born in Anchorage, Alaska. I left Alaska for college when I was
저는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태어났어요. 18살 때 대학에 가려고 알래스카를 떠났었는데요. 알래스카에 있을 때는 스타일리스트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패션 잡지 보그를 즐겨봤죠. 그게 제 유일한 패션 관련 정보였고요. 캘리포니아에 와서 공부했고 대학을 마친 후 뉴욕에 왔어요. 솔직히 저는 패션 산업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뉴욕에 왔어요. 저를 여기에 데려온 것은 정말 단순한 호기심과 추진력이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아, 네. 그런데요, 이 뉴욕이란 도시가요, 전 세계 패션 산업의 흐름을 알 수 있는 4대 패션 위크가 열리는 도시 중에 한 곳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어떤 과정을 경험하셨는지 궁금하네요.
A traditional path to becoming a stylist.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한 전통적인 경로는 스타일리스트 일을 도우면서 배우는 거예요. 매우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몇 년씩 스타일리스트 보조 일을 하면서 배우곤 하죠. 사실 스타일링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굉장히 화려하고 쉽고 재밌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육체 노동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옷을 들고서 온종일 뛰어다닙니다. 늘 무거운 양의 옷을 다뤄야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 매우 체계적이어야 해요. 거기에는 100만 가지의 다른 일이 있죠. 수백 벌의 옷을 다룰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어울리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메일도 보내야 돼요. 클라이언트, 고객이 원하는 것과 내가 보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어서요.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전문 패션 스타일리스트로 일하신 지가 9년쯤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보조 업무를 건너뛰고 바로 최혜린 씨 이름을 걸고 스타일리스트로 일하셨다고요?
So in the beginning, I...
처음에는 패션 산업의 명성과 고정관념에 다소 겁을 먹었습니다. 듣는 것처럼 매우 까다로운 성격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업계에서 아는 사람이 없으면 매우 힘들 것 같았고 그래서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경로를 선택했어요. 첫 4년 동안 온라인 패션 회사에서 정규직 스타일링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 직장을 그만뒀을 때 보조 일을 하려고 시도했어요. 오랫동안 존경해왔던 스타일리스트에게 연락을 했죠. 저는 그녀의 스타일링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몇 안 되는 동양계 여성 스타일리스트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에요. 레이첼 웡이라는 사람인데 레이첼 씨가 면담 중에 제 작품을 봤다면서 보조 과정 없이 바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럴 만큼 충분히 제 목소리를 갖고 있다고요.
아, 네. 나이키, 뭐 애플과 같은 대형 회사들과 같이 작업을 하셨는데요. 어떤 일을 하셨고 당시 경험이 어땠는지 나눠주실 얘기가 있을까요?
There's just so many divisions in these big companies like Nike.
나이키와 애플과 같은 대기업에는 부서가 매우 많아요. 각각 엄청나게 많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죠. 각 사람은 주어진 지점에서 엄청나게 많은 다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애플 뮤직하고 함께 일을 하는데요. 대규모 상품 판매 전략 중 하나로 음악과 스타일을 하는 일이었죠. 광고판 등에 걸기 위해서요. 애플 뮤직은 옷을 파는 게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를 파는 거기 때문에 색다른 경험이에요. 멋지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면서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싶게 만드는 그 사이에 섬세한 균형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러한 상업적인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롭고 흥미진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 일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할까 등에 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죠. 그 섬세한 균형이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런 작업을 통해서 젊은 작가로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There are real consequences for
스타일링을 잘못하거나 촬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실제로 대가를 치르게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얼마나 큰 압박감을 받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우리 업계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냥 재미있게 놀고 있거나 종일 놀고 있을 뿐이야. 뭐 이렇게요. 하지만 아니에요. 이 이미지가 완벽하고 성공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됩니다.
네, 30세 젊은 패션 스타일리스트 최혜린 씨는 인터넷 소셜미디어가 패션 스타일리스트 산업에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자신과 작업을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을 취한다고 하네요. 최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예술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다수의 작품을 담은 사진을 게시했는데요. 단조롭지만 강렬한 색상, 모호한 자세를 취해 뭔가를 말하는 듯한 모델의 평범하지 않은 모습, 소품, 장식들과 어우러져 패션 스타일리스트 최 씨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 패션협회가 선정한 2022 주목받는 뉴 웨이브 크리에이티브 패션 스타일리스트 최혜린 씨. 최 씨는 인스타그램에 옷은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개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매개체일 뿐이기에 사람과 그들의 이야기에 더 초점을 맞춰 접근하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하면서 한국 음식과 속담, 옛날 이야기, 역사, 우리 가족에게서 늘 영감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한국 문화를 아름다운 이미지로 바꾸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추석을 주제로 한 한국적 작품은 물론 미국 원주민 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하는 추상적인 작품 등 흥미로운 것들이 많은데요. 이 중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의 몸에 비녀와 장신구를 단 작품에 대한 설명을 부탁했는데요.
I was fascinated by the huge hairstyles of like
제가 한국 역사 드라마에 나오는 여성들의 거대한 헤어스타일에 매료됐어요. 옛날에는 여자가 머리를 잘 자를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녀의 결혼 상태, 권력, 사회에서의 지위를 상징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배운 흥미로운 사실은 여성들이 머리에 장신구 같은 것들을 많이 꽂았는데 어떤 여성들은 머리카락이 너무 굵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그래요. 너무 무거워서요. 저는 그 시절 여성으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투쟁이 너무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통 한국 여인의 머리 모양으로 작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데 작품에 등장하는 이 모델 다수가 동양계 여성인데요. 이유가 있나요?
I feel like these are the stories I want to tell. These are
이런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잘 알기 때문에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요. 저는 아시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압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문화와 함께 작업할 때는 뭔가 배우게 되기 때문에 흥미진진하죠. 하지만 여전히 제게는 매우 낯설고 그 복잡함을 모르기 때문에 창의적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시상식 참석차 유럽에 있을 때 파리에서 패션 스타일링을 할 예정입니다. 동양계 모델을 출연시킬 거예요. 동양의 정신과 패션, 전통 의상을 가지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만드는데 매우 신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혹시 이 미국에서 일하면서 여성으로 일하는 애로사항이랄까요? 특별한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I think our industry is a bit different because historically there have been
패션계는 역사적으로 파워 있는 여성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업계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전통적으로 남성이 지배하는 산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성별 때문에 크게 다툰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어떤 산업 분야에서든 전문직 여성이 진지한 대우를 받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격이 좀 덜 공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고객이든 누구든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씩 맞춰주려고 노력해요. 그러면서도 소통할 때 가능한 한 전문적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이 내 능력을 의심하지 않도록요. 이 업계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더 강하고 공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여성도 분명히 있어요.
네, 최린 씨는 여성이라는 것보다 동양인이기 때문에 겪는 도전을 더 느낀다면서 주류 패션업계에 등장하는 동양계 모델이 소수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이루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가족이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꿈을 꾸는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고 하나요?
My driving force in life has always been to look after my own happiness.
제 삶의 원동력은 항상 나 자신의 행복을 챙기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프리랜서가 되기 위해서 정규직을 떠났을 때 그 순간도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행복해질 기회를 줘야 했어요. 그래서 행복을 쫓는 한 행복한 순간들이 온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자신을 중심에 두고 물어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자랑스러운지, 내가 누구인지 만족하는지를 스스로 묻고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에 관한 진실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게 자기 삶의 철학이라고 최혜린 씨는 말합니다. 네,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들을 소개하는 우먼톡 어떻게 들으셨나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에벨린 here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시간입니다. Let's get started with today's lesson. 오늘은 중국의 종교 탄압 문제에 관한 국제 종교 자유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Stamp it out 이라는 오늘의 표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It's also against Tibetan Buddhists, against Falun Dong, against the house churches, and now even the licensed churches. And there's one theme in all of this, that anytime the Chinese government sees that one of their citizens might feel a loyalty to something other than the Chinese communist government, they're threatened by that, and they do everything they can to try to stamp it out.
They do everything they can to stamp it out. Stamp out. Stamp 하면 스탬프, 도장, 우표 또는 비슷한 쿵쿵 찍는 느낌의 stepping, stomping, 발로 밟다, 쿵쾅거리다 혹은 명사로 밟기, 쿵쾅거리기 다양하지만 비슷한 느낌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stamp인데요. 그래서 stamp out 하면 어떤 것을 끝내다, 짓밟다, 근절하다란 뜻이 됩니다. Stamp out. 예문 다시 볼게요. It's also against Tibetan Buddhist, Falun Gong, house churches, and now even the licensed churches. 여기서 바오 위원이 가리키는 it은 중국인데요. It's against. 중국은 반대, 탄압합니다. 어떤 것을? Tibetan Buddhists, 티베트 불교도들, Falun Gong, 파룬궁, the house churches, 가정교회, and now the licensed churches. 그리고 이제는 승인받은 교회까지. There's one theme in all of this. 이런 탄압의 공통된 배경, 이유는 that anytime that the Chinese government sees, 중국 정부가 무엇을 볼 때마다, 무엇을? That one of their citizens might feel loyalty. 중국 시민이 충성심을 느낀다는 것을 to something other than the Chinese Communist government. 중국 공산 정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they're threatened by that. 그럼 중국 정부는 위협을 느껴 they do everything they can.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데요. To try to stamp it out. 바로 종교를 근절시키기 위해, 짓밟기 위해. We'll listen to the whole thing one more time.
It's also against Tibetan Buddhists, against Falun Gong, against the house churches, and now even the licensed churches. And there's one theme in all of this, that anytime the Chinese government sees that one of their citizens might feel a loyalty to something other than the Chinese communist government, they're threatened by that, and they do everything they can to try to stamp it out.
Here are some examples. Stamp out corruption. 부정부패를 근절하다. Stamp out corruption. Stamp out racism. 인종차별을 없애다. Stamp out racism. Stamp out a cigarette. 담배를 밟아 끄다. Stamp out a cigarette. The government aims to stamp out poverty. 정부는 빈곤 퇴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The government aims to stamp out poverty.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오늘은 짓밟다, 끝내다라는 뜻의 stamp out이라는 표현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hopping up on Expression Express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자유와 번영 그리고 미래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쿠바 국민들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유엔의 존 켈리 미국 정치고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쿠바 국민의 정치적 경제적 안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인권, 기본적인 자유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ubans of all walks of life are speaking out for fundamental freedoms.
존 켈리 고문은 각계각층의 쿠바인들은 근본적인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쿠바 당국의 탄압에 항의하며 더 나은 미래를 바라고 있다며 2021년 7월 세계는 수만 명의 쿠바인들이 평화적으로 자유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켈리 고문은 이러한 비폭력 시위에 대해 쿠바 정부는 시위자들을 체포하고 미성년자들에게도 가혹한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쿠바 당국은 또 협박과 전술, 인터넷 차단, 정부가 후원하는 폭력배 등을 동원했으며 언론인들과 인권운동가들을 추방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쿠바 당국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지속적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인권유린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는 한편 쿠바 국민들을 돕기 위해 정책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6월 미국 정부는 가족 송금 상한선을 없애고 쿠바에 대한 가족의 송금을 복원했습니다. 이는 쿠바의 가족과 기업가, 앞으로 쿠바와 같은 소외된 지역 사회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켈리 고문이 언급했듯이 미국의 정책은 쿠바에 대한 식품과 의약품, 기타 인도주의적 물품의 수출과 관련된 면제와 허가를 포함합니다.
We recognize the challenges the Cuban people fac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nd U.S. organizations donate a significant amount of humanity.
켈리 고문은 우리는 쿠바 사람들이 직면한 도전을 알고 있다며 미국과 미국 기관들은 쿠바 국민들에게 상당한 인도주의적 물품을 기부하고 있으며 미국은 쿠바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92년 이래 미국은 쿠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과 기타 농산물, 의약품, 의료기기와 통신장비, 소비재 및 기타 품목 등 수십억 달러를 쿠바에 수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1년의 경우 미국 기업들은 쿠바 국민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 식량을 포함한 2억 9,500만 달러 이상의 농산물을 쿠바에 수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켈리 고문은 우리는 국제적인 파트너들과 함께 쿠바 정부가 정치범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며 쿠바 내 모든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쿠바 국민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의미 있는 지원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